네, 콜로새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콜로새 교회는 그 여러 사상이 그 섞여서 그 종교 혼합주의 위험을 띄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오로 사도가 선교할 때에는 보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것저것들이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선교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 해도 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도 뭐 다른 거를 볼 겨를도 없었고 뭔가 종교 혼합주의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바오로 사도 때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외려 바오로 사도 때는 유다교를 믿는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를 좀 공격하고 또 그리스도인 유다인들이 유다교 율법대로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강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교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히랍 쪽에서 그리스 지역 쪽에서 유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이방 종교들 또 영지주의 뭐 신비주의 밀교 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단한 열망으로 아 예수님 바라보게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거대한 것의 움직임은 사실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세상에 가장 큰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거대한 존재는 그 움직임을 우리 미천한 인간이 느낀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얕은 존재들, 잡신들은 그 움직임이 보이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인간에게 전해주려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다, 저렇게 하면 너희 가족들이 건강할 거다, 이런 것들이 훨씬 혹하죠. 예수님, 하느님, 이런 우리가 믿는 존재는 신들은, 하느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줄 건 다 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와라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들이 인간을 지루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다교 율법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천사 숭배.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도 그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구약 안에도 그죠 계약의 판을 그 돌판을 모시는 그 계약의 괴위에도 두 개의 어떤 천사 모양들을 달아넣지,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또 달아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영적인 모양들이 있었고, 그런 천사의 이방 종교의 천사가 이제는 그리스도 교환으로 그리스도 교화되어서 들어온 거죠. 이제 가브리엘, 뭐 라파엘, 미카엘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이런 천사들 이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후기, 그 구약 성경도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구약의 후기 문학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이제 다른 그 근동의 그런 천사에 관한 그런 문화, 어떤 영적인 문화들이 이제 유다교 안으로, 유다교를 거쳐서 그리스도교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었다. 단지 문화라고 하기엔 또 어렵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를 보면, 그걸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인지, 하늘이 보낸 것인지, 계시라는 것이 항상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자. 그러니까 그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예루살렘에 오로지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요시아라는 그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판의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신상들을 치웁니다. 제단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자고 만들어 놓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다른 여러 가지 이방의 신상들이 거기 자리를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나중에 요시아가 싹 꺼내서 이제 부수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죠. 하나의 유혹입니다. 하느님만 따르겠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그 하느님이 너무 무응답이다. 뭐 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응답해주는 그런 신앙, 무속신앙을 찾죠. 전보로 가고 구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시작일 뿐이고 그 더 높은 영적인 비밀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혼합주의의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바오로가 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핵심이죠. 핵심 가운데서 골로새서를 대표하는 문장은 1장 15절에서 20절 이 초기 교회에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게 또 여기도 있습니다. 바오로 서간에서 이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던 쉽게 신자들이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낸 그리스도 찬가가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모상이다라는 건 예수님은 단지 뭐 착한 분이다, 사람 분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교리죠. 하느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했고 체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가 안에서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표현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하여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도구이며 동시에 창조의 목적 모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완성된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를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우주적이라는 말은 창조적이다. 창조하여진다. 창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과 뭐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창세기를 다시금 보게 만들죠. 창조는 단순히 세상을 만들었다 해서 만들어진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는 1, 2장에 결국 그것은 이제 판을 깔아놓은 것이고 그 세상이 오로지 마지막 심판 때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향하면서 결말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가 인류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타락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되어서 새 창조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인간을 통해 실패한 역사를 하느님을 통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완성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구약의 창세기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다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뭐 성욕과 식욕, 인간의 어떤 욕구, 육체 욕망을 또 극도로 절제하는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수덕주의, 좋게 표현하면 수덕주의,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금욕주의인데 이게 금욕주의로 완전히 도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금욕주의는 교우들 사이에 자만과 경쟁심만 유발할 뿐 진정한 영적 성숙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한 뭐 욕구 같은 거 아주 일반적이죠. 뭐 다른 욕구들은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밥을 먹는 것은 누구나 하루를 살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죠. 욕구 가운데서 아주 공통된 욕구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걸 적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누가 더 빼빼한가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걸로 그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 종교혼합주의에서 금욕이라는 건 이거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건 내가 더, 나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어. 아, 나 오늘 세 끼 먹었는데 내가 졌다. 그래서 네가 네 신앙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절대 양적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덕주의나 금욕주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교만을 만들어내죠. 이거 아니라도 살다 보면 신앙 영적인 거 안에서도 교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잴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신앙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복잡해지겠죠. 2장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 모든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인간의 법규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 소박하고 담백한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 정도의 표현이죠. 추상적인 표현을 줄 뿐 그 안에 표현들이 구체적이 되면 유치해지죠. 뭐 돈은 얼만큼만 쓰고 차는 이 정도만 가지고 집은 몇 평 이하로 가지는 게 그리스도교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유치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복음적 가난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 복음적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될 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파프라스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한 골로새인들은 완전에 도달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에파프라스라는 그 협조자가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에파프라스라는 인물은 골로새서에서 외에 필레몬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필레몬서는 바울의 서간 중에서 가장 드라마와 같은 편지가 되겠고 가장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편지이고 바울의 친저 서간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편지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겨우 한바닥 1장밖에 없는 편지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전해주는 아주 귀한 편지죠. 거기에 에파프로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필레몬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파프로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필레몬서에 등장하고 여기도 콜로새서에 등장하는데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에파프로스가 바울과 함께 투옥되어 있었다는 해석.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나누는 동지다.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둘 다 가능하고 어느 경우든 중요한 점은 에파프로스가 복음을 위해서 위험까지 감수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울에게 보고한 사람, 나쁜 말로 하면 일러 바친 사람이 에파프로스다. 아니 골로새 교회들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사질을 한 거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다라는 건데 근데 골로새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친저 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가명서간,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의 사후에 쓰여진 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얘기하고요. 어쨌든 에파프로스는 교회의 좋은 점도 또 그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모두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 이 골로새서에 이제 또 편지를 쓴 동기가 되죠. 그래서 에파프로스는 골로새서가 기록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긴 한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후반부는 에페소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가정 규범을 비롯해서 바울의 여러 가지 권고를 이제 담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